네, 오늘 본문은 16장에서부터 시작된 고라 자손들의 반역 사건의 마지막이 되는 그런 장이 18장이다. 이제 그 18장에 서론이 되는 단락이 오늘 18장 1절부터 7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이 고라 자손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계속 살펴봐야겠죠. 1절에서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들 아론과 그의 직계 가족 그들과 내 조상의 가문이라고 하면은 레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 가족들을 포함한 그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큰 테두리 안에서 직무는 뭐냐 하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들은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무를 주시는데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의 반역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레위인들,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들까지 다 포함해서 레위인들은 성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도 너와 내 직계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서 이제 고라 자손 반역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게 결국 직무 때문인데, 역할 때문인데, 제사장들은 결국 정확하게 어떤 직무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제 세 장에 걸쳐서 벌써 지금 쭉 살펴봤는데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 안에서의 일, 하나는 성소 밖에서의 일. 성소 안에서의 일은 뭐냐면 이제 뭐 크게는 지성소와 성소까지 합쳐가지고 성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성소가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성소와 관련된 일은 지성소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큰 일이고, 그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성소 안에서의, 이제 지성소와 붙어 있는 성소 안에서의 일이 좀 번거로워요.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불 꺼트리면 안 되고, 근데 이 일곱 금초 때의 불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냥 이제 기름 받아가지고 불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로마 시대 당시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헬라 제국들을 몰아내고, 그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돼지로 제사하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마카비 가문이 성소를 되찾으면서 정결하게 만드는 이제 의식들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건 금방 준비가 가능했는데 촛불에 불을 붙이는 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례대로 성소 안에 있는 촛불에 불을 붙이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게 기름이 준비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그렇게 이제 마카비 애들이 고민을 하는 찰나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에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상징물이 금초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 가보시면 금초대를 많이 팔거든요, 기념품으로. 그래서 왜 기념품에 금초대가 많이 파냐 하면 바로 그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고, 수전절의 상징이 금초대고, 왜 금초대가 상징이냐 하면은 기적적으로 불이 붙었기 때문이고, 왜 기적적으로 불이 붙었냐 하면은 기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기름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제사장들이 기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름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불을, 그래서 그 불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떡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떡을 옆집 떡집 가서 사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이것도 규례대로 떡을 준비를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설병 올리고 해야 됐고, 그리고 떡이랑 불이랑 또 하나는 뭡니까? 새벽이라서 귀찮아서 말씀 안 하신 거 다 아시는데, 그죠? 하나는 그쵸. 향기를 끊임없이 향기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려고 그러면은 아무 또 연기를 피우면 안 되고, 이것도 이제 규례대로 해서 향료들을 만들어서 그 규례대로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좀 빻아가지고 재료를 만들고 준비해서 끊임없이 향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향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떡이랑 촛불이랑 향기. 그 이 세 개를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것만 해도 아론과 그의 직계들이 이거 준비하는 것만 해도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것을 끝이 아니에요. 이 성막 밖의 일은 뭐냐 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리를 딱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5절 보시면은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라고 하죠.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해야 될 게 성소의 직무와 성소 밖의 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인구가 엄청났잖아요, 그죠?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엄청났습니다. 그럼 제단이 뭐 여러 개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딱 그 하나의 제단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그 번제를 드리면은 그 고기들이 싹 다 탈 때까지, 완전히 전소될 때까지 불을 계속 지펴야 되거든요. 요즘처럼 이제 화력이 막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무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것만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단에 불 꺼뜨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일도 엄청났다는 거예요. 장작 준비해야죠. 장작 태워야죠. 또 짐승 각 잡아야 되죠. 그리고 기름이랑 살이랑 뼈랑 다 분리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제단에서 끊임없이 행해져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도 한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규례대로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론과 그의 직계는 거의 지시만 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 지시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죠. 이렇게 조끼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보석 박혀있고, 그리고 형형색색에 제사장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걸 입고 이제 이렇게 전도지휘를 했을 거고, 대부분의 일들은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일이니까 구별되어 있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장작 패고, 그리고 저기 가루 빻고, 그러면서 이 모든 번거로운 일들을 다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의 증손, 그리고 레위 아래 고핫의 손자, 그게 고라 자손이에요. 그리고 고핫 자손의 같은 직계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이 250명이라고 하는데, 고라 자손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실감이라든지 아니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끔 한 번씩 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사역을 한 지가, 제가 이렇게 애때 보이지만 벌써 사역을 한 지가 20년이 다 돼갑니다. 20년이 다 돼가는데 정확하게 19년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이켜봤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이렇게 이런 고라자손의 마음이 든 적은 없었던가. 고라자손의 마음이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야, 니들만 제사장이냐? 니들만 왜 멋진 거 아니야? 니들만 왜 존경받고 멋진 옷 입고 드러나고? 왜냐면 이제 저희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특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되게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카메라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코로나 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카메라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엔 영상을 보는 거랑 코로나 이후의 영상을 보면은 다른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카메라 앵글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좋은 장비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즘은 또 조명까지 빵빵해진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너무 말씀만 집중해서 그런 거고. 그 저희 교회 요즘 이제 조명도 되게 화려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뭐 금요 차양 집회라든지 아니면 주일 저녁 집회 때 보면은 이 천만 원에 육박하는 이 고가의 영상 장비가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앵글이 쫙 클로즈업하면서 이렇게 뒷배경 날리면서 아름답게 딱 찍어주고 조명까지 쫙 비추고 저 사람 평소에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그럼 이제 뒤에서 가끔 세미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저렇게 주목받고 싶은데 나도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앵글을 딱 잡아줘서 3일 멀티 광고에 내 얼굴이 최소한 1분 이상 나오고 그러면은 좀 더 이제 폼도 나고 사람들도 알아주고 또 그거 그렇게는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것보다 어차피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교회 일을 안 할 거면 상관없고 그런데 교회 와서 똑같은 일을 할 거면은 그래도 앵글에 잡히고 그래도 뒷배경이 날아가고 그래도 좀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 또 나를 존경해주면 좋고. 알아주면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고라 자손이 품었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사실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한번 돌아봤죠. 돌아보니까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맡은 직무보다 훨씬 더 폼이 나고 훨씬 더 내가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 시절은 없었는가? 그냥 한번 돌아봤는데. 제가 이제 19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 첫 사역의 시작은 중등부였습니다. 공포의 중등부. 왜 공포인지는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중등 중학생 시절을 돌아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 제가 중등부 사역을 몇 년을 했냐면 세어보니까 7년을 했더라고요. 7년을. 그러니까 뭐 겸직해서 다 포함해서 그걸 딱 중등부만 담당을 했던 건 전 중등부 전임을 3년을 했었고 거의 이제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역자님들을 물어보시면 중등부만 7년을 한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여러 보직 중에서도 3D 업종 중에 부서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은 중학교 1, 2, 3년이 가장 격동의 시기 아닙니까? 그죠? 여자애들은 유리 같고 남자애들은 야수 같은 게 그게 중학생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1, 2, 3학년이 다 다릅니다, 느낌이. 중3 정도 되면 어른 같고, 중2는 아직 초등학생 같고, 중2는 인간이 아닌 것 같고, 그게 이제 중학생들의 1, 2, 3학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어느 초점에 맞춰 설교해야 될지를 너무 고민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되게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 소원이 뭐였냐면 고등부 사역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중등부 사역을 7년 하면 제가 제 바람이 뭐였냐면 내년에는 꼭 고등부에 올라가야지.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사역지에서 또 중등부 사역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사역지로 옮길 때 그 이제 교회 사역지도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뽑을 때 경력자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교회 갈 때도 경력자를 뽑으니까 일단은 가야 되니까 중등부라고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도 중등부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사역지도 어쩔 수 없이 중등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진짜 원치도 않은 중등부를 그런 식으로 7년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가서도 기도했는데 고등부를 좀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한 번 제가 20년 가까이 사역했지만 한 번도 고등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제가 뭐 청장년을 하고 있고 또 그거랑 이제 또 같이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성경을 또 쉽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 세미나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또 준비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돌아보니까 이 사역도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 원래 제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 마치 이제 물이 있고 물이 흘러가는데 배가 띄워져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물 따라 흘러가듯이 하다 보니 이걸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다 보니 중등부를 7년을 했고 하다 보니 성경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집사보다는 그래도 장로가 낫고 또 집사보다는 권사가 낫고 또 일반 팀원보다는 리더나 간사가 더 낫고, 똑같은 일을 하면은 하는 똑같이 이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더 주목받는 일을 하면 더 좋든지, 그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더 낫든지, 되게 나중심적인 생각들을 하잖아요, 교회 직무를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좋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 일을 하게 하였다. 고라 자손의 얘기 아닙니까? 그죠? 레위, 일반적인 레위 사람들. 회막에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 직무를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에게 맡긴 그 마지막 얘기가 이제 회막 일을 하게 했다는 건데, 그 근본적인 원리와 원칙, 신학적인 배경을 앞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회막에 일을 하게 했는데, 뭐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느 부서나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리, 신학적인 원칙, 그게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레위인을 어떻게? 첫 번째 택하여,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게 돌리고, 하나님께 먼저 자기에게 먼저 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너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회막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라고 봅니다. 고라 자손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고 이 부분을 내면화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담당하다가 시험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꼭 민수기 오늘 말씀에 이 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 다시 보시면은 택하여 내게 돌렸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뭐라고요? 내 장자다. 이스라엘.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집트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장자라고 부르죠. 초태생.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초태생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영광을 돌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초태생을 드린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다 드려야 되는데,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면 안 되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표징적이고 신앙 고백의 의미로 처음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내 장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 세상이 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다 내 것이고 온 세상이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 이스라엘을 구분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전 세계의 구속 역사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레위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민수기 8장 16절에서 19절. 민수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보고 있어요.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했을 본문이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곧 모든 뭐요?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이든 다 내게 속하였은즉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택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자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를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실제 현실로 돌아와서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 중에 레위인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장자 대신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까지 있고 19절 봅시다. 민수기 8장 19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태생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 주장,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표징으로 장자, 초태생, 구분, 그걸 대신으로 레위인을 택해서 내게 돌렸는데 그것 맥락에서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려웠지만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직무의 신학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근본적인 원리 원칙은 어디에 있냐 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직장 여러분들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여러분 각자 회사로 가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이라든지 신약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뭐 교회에서 집에 가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그 모든 권위에 대한 질서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는 다 이 맥락입니다. 우리가 순종 질서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모든 맥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맡은 바 주어진 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성공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리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하는 성실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무를 담당할 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반대로 나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나에게 내가 영광을 가르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근본적인 원리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의 사건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생이 된 자가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원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고라 자손들이 생각의 착오가 뭐였냐 하면 자기네들 되게 보잘것없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직계들은 멋있는 옷 입고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니까 나 똑같은 고라 자손인데 내가 다른 게 뭐야.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상실감을 비교를 통해서 얻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서 레위인이 아닌 이 말이에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자손이 하는 일도 대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일들 모든 일들 다 그럴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대체 불가능한 일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무 상관없고 여기에서 바로 모든 원리 원칙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근본적인 원칙이 무너질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오늘 이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